우리는 지난 몇 주간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라고 하면은 마치 하나님만 위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한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그런 의문이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추기는 잘못된 생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배울 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이 영광과 그리고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복락이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평안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리게 되고, 그런 성도들이라야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그렇게 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지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관념들은 아주 조금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우리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자부할 만한 업적을 이루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오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이 영광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구원을 자신의 영혼의 행복이나 복락의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에서는 구원이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의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입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참된 성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영적인 특성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변화된 자신을 깨닫을 때에 이것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세를 생각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참 거스리는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면서 그는 하나님께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본유적인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런 담대한 기도를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들은 자기 자녀들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평안함을 경험한 이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참된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된 성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앙의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긴 이야기 중에 일부분을 읽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문의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이 있기 전에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인 극적인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떻게 이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동이었던 그리고 어린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기골이 장대하고 온몸이 갑주로 무장되어 있으며 어릴 때부터 싸움을 위해서 훈련된 이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고 그와의 이 전투에 나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7명의 형들이 있었고 그 중에 3명의 아들은 이 사울의 군대에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고 다윗은 이 전쟁에 나아갈 만한 나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형들조차도 아직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린 나이에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소년 다윗이 이 전쟁에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열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40일간 밤낮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 속에서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에게 불려가서 이 전쟁에 나서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참된 성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게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다윗이 도대체 어떤 소년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설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도 없고 일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 마음이 새로워진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영적인 본성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참으로 어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지 아니면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감을 거기에서 느끼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봉사를 시작하고 또 교회 행사에 이것저것에 참여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으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인정을 받을 때에 또 직분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한 조직 속에서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과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거듭난 성도들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의 교회에 나올 때마다 또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서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리에서 낮은 위치에서 또 자신에게 맡겨지는 어떤 직분을 맡든지 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종류의 열심이고 다른 종류의 봉사이고 둘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마음의 반응을 가진 사람이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한 사람이라야 진실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와서 이런저런 일을 맡고 직분을 맡아서 일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열심이 생기고 믿음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있는 위험을 우리들은 간과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 나와서 일하면서 그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은 자기의 영적인 실체를 망각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열심히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신앙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사람들도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니까 아, 이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자꾸 말해주니까 진짜 자기가 거듭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기의 영적인 실체를 망각하는 그런 오류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직분을 맡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들은 일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열심이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을 맡아서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을 보십시오. 이 다윗은 사실 어느 면에서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아닙니까? 전쟁에 부름받을 수 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다윗에게 왕에게, 왕과 천부장에게 줄 선물을 주어서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형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어서 전장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직 전쟁에 나갈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쓸 말씀부터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그 형들을 방문하게 된 때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들은 다윗이 전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어린 소년으로서, 가장 어린 아들로서 아버지의 심부름 정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형들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비로소 그는 이 전쟁의 양상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들에게 전쟁을 북돋우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들이 두려워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주도 아니고 두 주도 아니고 40일 동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슬픈 처지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도 비로소 형들을 방문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는 말을 듣고 비로소 사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은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 누구든지 이 사람과 싸우는 자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고 왕의 딸도 주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나서지 않는 이 비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나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는 이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이 어린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울의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는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때 백성이 전과 같이 또 이러이러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계속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어린 소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느냐? 이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해주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다윗이 이런 말을 계속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기를 가질 것을 격려하는 말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이 말은 곧 자신이 이 할례받지 못한 자와 가서 싸우겠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먼저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어렸지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작은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스라엘에 많은 용사들이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이 상황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하고자 하는 생각도 가지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이 어린 소년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기꺼이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와 같은 열의를 보일 수 있는 것은 그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갔고 거기에 있는 다윗의 여덟 아들 중에서 막내 마지막인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그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자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훈을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그냥 자신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죄에서 건진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를 성령께서 거처로 삼으시고 그와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로서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자신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기의 진정한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다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뜨거운 체험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로 고백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거처로 삼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영적인 열심을 그 마음 가운데서 불러일으키시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그는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의 평안함을 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성령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무서운 장수 골리앗과 기꺼이 싸우고자 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를 돌이켜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사람들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내면의 역사를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도가 될 때에 이 다윗과 같은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 그는 실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 모습은 다윗의 보기에 너무 기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은 전쟁터였는데 그러나 실제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노려보면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한쪽은 싸움을 위하여 계속 모욕을 가하고 있었고 한쪽은 두려워서 구멍에 들어가서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는 수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그냥 굴욕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모욕을 견디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 중에 누구든지 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골리앗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싸우지도 못하고 항복할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처지에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수치를 감내하면서 그것을 견디는 불행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지금 자신들의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말씀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자신들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먼 옛날에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런 전설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경험하게 될 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전쟁 앞에서 그들이 느끼게 될 두려움과 낙심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일찍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우리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은 키가 크고 장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을 쳐서 이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충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약 3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요나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4장 6절 말씀에서 요나단은 블레셋과 싸울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놀랍게도 요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적진을 달려가서 블레셋의 적진을 혼란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여기에서는 요나단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이스라엘의 용사도 이와 같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참 참된 믿음은 진정한 위기의 때에 그 믿음의 어떠함을 나타나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위기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도 한때는 정말 믿음을 발휘했지만, 그러나 그가 항상 믿음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들이 두려워 떨며 수치를 감내하는 그 순간에 그는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이 말은 그저 공허한 큰소리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겠다고 하는 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말할 때에 사울이 네가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4절 말씀 보면은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린 소년의 이 헛된 호기에 지나지 않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사자와 곰과 싸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비유할 때에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면 자기 양떼를 버리고 도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늑대가 아니라 사자와 곰이 자신의 어린 양을 움키면 자기가 쫓아가서 그것을 구해내고 그것이 자신을 향해서 달려들면 자기가 이 사자와 곰의 입을 찢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싸울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신다는 것을 그의 삶에서 경험하였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은 정말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말을 그의 지나친 자신감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실제로 골리앗을 대항해서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싸움에 나갈 때 자신이 골리앗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자기와 함께 하시고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자기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자기를 도우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의 창과 방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능히 이 골리앗도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이 담대한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을 따라 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다윗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도 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은 자신들 앞에 있는 대적의 두려움을 보고도 그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한다면 능히 우리의 원수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의 원수들과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두려워 떠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윗처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 골리앗과 같이 정말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대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는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처해 있는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외치고 나아가서 싸웠던 요나단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실천적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들도 아무리 두려운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낙담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진 믿음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도록 만들었고 실제로 승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로만 외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서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많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싸움에 나선다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이기 때문이게 그러하였고, 그리고 전장에 부름받을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터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가 바로 나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왔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의 형들의 반대였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그의 형인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노를 바라여서 내가 어찌하여 이리 왔느냐, 덜에 있는 몇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비난합니다. 다윗은 자기 형에게 일하기 싫어하는 아이, 자기 망상에 빠진 정신나간 그런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가 기꺼이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고자 하는 그 열의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의 형의 보기에는 이 다윗이 철없는 아이로 보이고 망상 가운데 있는 그런 아이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의 열정에 찬물을 붓고 무시하는 형의 말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주눅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리다가 슬금슬금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자기 형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은 아주 단순하지만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형이나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무서워서 숨고 전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있는 다윗을 책망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는데 그냥 보고 있는 것이 괜찮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참고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이 현실을 도무지 참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이유가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라고 그는 자기의 형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당신들은 두려워 숨고 모욕을 참고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도무지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참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형이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는 가운데 아무 말 없이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라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열망을 그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그저 자기 자신의 평안함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체면과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그 현실을 보면서 그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답변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도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나서는 것이 어떻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우리도 반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그 갈망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을 때 결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어떤 반대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확고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골리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모욕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진 무기는 골리앗이 가진 무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목동의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열악한 무기 정말 열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이 물맷돌 다섯 개를 가지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섰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 물맷돌 다섯 개를 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개의 물맷돌은 아직 그의 주머니 속에 있었고 하나의 물맷돌은 그의 대적 골리앗의 머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가 골리앗에게 이 물맷돌 다섯 개를 들고 나서는 것은 너무나 무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 물맷돌을 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승리는 무기의 조음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다윗의 이 발걸음은 정말 무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무모한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이 다윗을 모독하고 그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극단주의라고 말하거나 잘난치 한다고 무시하거나 이성적이지 않다고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모욕하고 폄훼하는 말들이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의 반대에 주눅이 들어서 돌아서야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맷돌 다섯 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섰던 다윗처럼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움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울 이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도록 역사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공중 권세잡은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 앞에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앞에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앞에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의 본질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 가서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그런 실제적인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정한 열심 있는 성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미리 겁을 먹거나 미리 우리가 모든 것을 계산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치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이 승리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부름받은 군사라는 것을 잊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실 것을 기다리면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와 같은 승리를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